The Korean program's daily overview looks into issues on Australian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right after the news every weekday.
10월 13일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SBS 라디오 한국어 프로그램 호주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계 소식 살펴보는 데일리 오버뷰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프로듀서 박성일입니다. 호주에서 저임금 노동 착취에 시달리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 소식 심심치 않게 저희가 접하게 되는데요. 특히 지난해에는 세븐일레븐 임금 착취 스캔들이 큰 파문을 일으킨 후에 이들 임시 방문자에 대한 부당 처우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비양심적인 고용주들의 이주근로자 착취 행위가 국내 농업에 큰 위협이 됨을 보여주는 보고서가 있어서 오늘 이 시간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진선 프로듀서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농장 같은 곳은 특히 이 현지인 일꾼을 좀 구하기 어려워서 뭐 백패커를 비롯한 이 임시 외국인 근로자에 좀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 저희가 익히 잘 알고 있는데요. 이들 이주 근로자들이 이 국내 농업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데이터로 입증해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시드니 공대 조 콜린스 사회경제학 교수는 2012년부터 15년까지 3년간 이민자가 지금까지 농업 부문 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네. 이 연구 결과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클린스 교수의 글이 어제 더 컨버세이션에 게재됐는데요. 이를 보면 임시 이주자들이 국내 농업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이민자의 도시 집중화가 뭐 상대적으로 좀 심하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영주 비자나 임시 비자를 발급받아 호주로 들어오는 이민자 수가 매년 90만 명 이상입니다. 네. 이들 대부분이 주도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네. 2015년 생산성위원회 보고서에 들어있는 이민자와 호주 출생자 간의 지리적 분포 비교를 보면 2011년에 이민자의 86%가 대도시에서 생활한 것과 달리 호주 출생자의 경우 65%만이 대도시에서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이민자 가운데 지방 거주자 비율은 13%, 오지 거주자 비율은 단 1%였는데 호주 출생자의 경우에는 그 수치가 각각 33%와 3%로 훨씬 높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이민자 10명 가운데 8명 이상 대도시에 산다는 건데 정말 좀 집중화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대도시 중에도 또 몇몇 곳에 집중적으로 몰리지 않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도시들 가운데서도 편중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는데요. 네. 2011년 이민자가 가장 많은 도시는 역시 시드니와 멜번으로 각각 150만 명과 130만 명의 이민자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퍼스에 거의 60만 명이 거주했는데 이 세 도시의 이민자 수를 합하면 전체 이민자 인구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네. 편중이 심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숙련 이민자, 지방 정착 장려책, 워홀로 학생 등의 임시 이주자 수 증대, 태평양 계절 노동자 도입 등의 다양한 조치가 시행되면서 지방과 시골로 유입되는 이주자 수가 늘었습니다. 네.
이 이주자가 지방으로 유입되면 아무래도 좀 얻어지는 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이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지방 문제 가운데 하나인 노동력 부족을 이들이 어느 정도 완화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특히 수확기에는 이들의 일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렇죠. 네. 또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인구가 대도시로 몰리는 현상이 심한데 이주자가 지방으로 유입됨으로써 인구 도시 집중화의 영향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이민자들이 농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난민을 포함한 이민자 가운데 일부가 사업가가 되죠. 네. 호주의 평균 사업가 비율은 10%입니다. 그런데 농업 부문 내 숙련 이민자 가운데 자기 사업을 시작하는 비율은 15%, 다른 부문에서 사업가가 되는 이민자 비율은 9.6%입니다. 네. 국내 농업 부문에서 이민자 사업가 비율이 이처럼 높게 집계되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인데요. 사업가가 그 산업 내에서 고용을 늘리고 생산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네. 워홀러와 태평양 국가에서 온 계절 노동자는 특히 가장 바쁜 시기에 농작물 농가나 원예 농가에서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또 457 비자 숙련 근로자는 특히 전문직이나 기술직 종사자일 경우 숙련 인력이 부족한 지방에서 쉽게 스폰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이민자가 농업에 또 어떤 기여를 하죠?
대를 이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줄면서 세대 간 공백이 생기는데요. 그 공백을 이민자 농민이 메워주고 있습니다. 네. 또 새로운 영농 기술과 혁신을 호주로 들여오기도 하는데 네. 예를 들어 짐바브웨 출신인 니키 맨시 부부는 뉴사우스웨이스 센트럴 코스트에서 장미 농장을 하는데 수경 장미 재배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네. 또 베트남과 중국 출신 재배자들이 많은 새로운 야채를 들여오면서 호주에서 접할 수 있는 야채 종류가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네. 2011년 센서스 자료를 보면 1차 산업 중에도 버섯 및 야채 재배, 과일 및 견과류 재배, 그리고 양계장 운영 등에서 비영어권 출신 농민 비율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이 호주로 들어오는 워홀로 수 뭐 엄청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OECD 국가로 유입되는 워홀로 가운데 절반 정도가 호주로 옵니다. 네. 호주 관광연구소 자료를 보면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년 동안 호주로 온 백패커 수가 61만 2천 명에 달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들은 이동을 많이 하는데요. 주별로 보면 뉴사우스웨일스와 빅토리아, 퀸슬랜드를 방문하는 백패커 수가 3, 40만 명씩 됩니다. 네. 워홀러들이 상대적으로 일을 구하기 쉬운 농장이나 육가공 공장 같은 곳으로 많이 가는데요. 이들이 시골로 들어가는 또 다른 이유가 있죠.
네, 뭐 세컨 비자 때문이겠죠.
네, 시골 지역으로 가서 88일 이상 일하면 세컨 비자를 받아서 이곳에 네. 1년 더 체류할 수 있죠.
그렇죠.
네. 2015년 생산성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세컨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은 워홀러 수가 2005년 6년에 2,700명이었는데 네. 2013-14년에는 4만 6천 명으로 무려 17배가 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그렇죠. 2013-14년에 4명당 1명 이상이 세컨 비자를 받았는데 그중 거의 대부분이 농업, 임업, 어업 부문에서 일했습니다. 네. 이것은 이 세 분야가 세컨 비자 제도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네.
한국에서도 연간 한 2, 3만 명이 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아서 호주로 온다고요?
그렇습니다. 20여 개국에서 워홀러들이 들어오는데 그중에서도 한국, 영국, 아일랜드, 독일, 대만, 프랑스 출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네. 2016년 6월까지 1년간 호주를 찾은 한국인 워홀러 수는 2만 3,9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콜린스 교수가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한국인 워홀러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했는데요. 네. 그 결과 한국인 워홀러 대부분은 농업에서 일자리를 구할 생각을 하며 호주로 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한국인 워홀러 대부분은 호주에서 일하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친분을 맺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영어 실력을 키울 기회를 얻고 또 비교적 높은 임금을 받는 것 등을 가장 좋은 점으로 꼽았습니다. 네,
그럼 그 태평양 계절 노동자 프로그램 뭐 상황은 어떻습니까?
태평양 계절 노동자 프로그램은 동티모르, 나우루, 키리바티, 파파누기니, 사모아, 솔로몬제도,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의 근로자들이 1년이라는 기간 안에 최고 7개월 동안 저숙련 일을 하도록 허용하는 제도인데요. 네. 이들 대부분이 원예업에서 일합니다. 네. 연간 계절 노동자 유입자 수가 2011년 약 400명에서 증가했는데요. 지금은 그 수를 인위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수요에 맡기고 있고 직업도 숙박 부문을 포함해 더 광범위한 농업 내 일자리로 확대됐습니다. 네. 지방과 시골로 들어가는 영주, 임시 이민자, 특히 농업에 종사하는 이민자는 그곳에서 환영받는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긍정적인 반응이 현존하는 스테레오타입을 약화시킵니다. 네.
보통 시골 사람들이 이 이민자에 대해 더 폐쇄적이다 뭐 이런 인식이 있는데 어떤가요?
그렇지 않고요. 네. 많은 숙련 영주 이민자들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스포츠, 커뮤니티, 학교, 종교적 사회활동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생활합니다. 네. 국내 시골 지역에서 새 이민자가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을 조사한 자료를 보면 특히 농업 종사 이민자들이 지역 커뮤니티 활동이라든가 같은 나라 출신 사람들이 주체가 돼서 이루어지는 활동, 학교 또는 종교 활동에 상대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었는데요. 다만 스포츠나 취미 활동에서는 전체 그룹보다 참여 비율이 낮았습니다. 네.
이들이 이렇게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 착취 문제가 또 끊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워홀로가 피해를 많이 본다고요?
네, 2013-14년에 공정근로 옴부즈맨이 마무리 지은 불만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접수한 불만건이 10% 이상을 차지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1,042건으로 가장 많았고 457 임시 숙련 근로 비자가 404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네. 임시 외국인 근로자 중에도 워홀러가 특히 착취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음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 이유는 워홀러가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리고 언어적 장벽이 있고 또 지리적으로 멀고 고립된 지역에서 일하고 비자를 받기 위해 고용주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학생, 숙련 근로자, 워홀러, 태평양 계절 노동자 등 모든 유형의 임시 이주자들이 착취 위험에 노출돼 있고 네. 또 같은 민족 집단 내에서 임금 착취, 노동 착취가 흔히 일어나기도 합니다. 한인 사회에서도 이것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돼 왔죠.
그렇죠. 이 농업에서 임시 이주자에 대한 착취가 뭐 어느 정도로 일어나고 있는지 또 좀 조사가 됐나요?
네, 이 연구에서는 농업 내 임시 이주자에 대한 착취의 심각 정도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콜린스 교수는 이주 근로자의 착취 경험이 장래 이민자가 농업 일자리로 유입되는 것을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이주할 때 친구나 가족 같은 가까운 지인의 경험을 토대로 결정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죠. 네. 주위 워홀러들 얘기를 들어봐도 친구나 아는 사람 얘기를 듣고 갈 곳을 정했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네. 콜린스 교수는 국내 고용주 대부분은 적절한 임금과 근무 여건을 제공하며 임시 이주자 고용 프로그램의 혜택을 보는데 일부 비양심적인 고용주들이 착취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양심적인 고용주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국내 농업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진선 프로듀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워홀로를 포함한 임시 이주자들이 특히 국내 농업에 대단한 기여를 하는 것이 이번 연구를 통해 입증됐는데요. 일부 고용주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해서 농업, 더 나아가 호주 전체에 피해를 주는 일이 하루빨리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잠시 안내 말씀 전에 듣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